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북한에서 온 도명학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남쪽에 와가지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여러 다른 작품들도 쓰고 하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도명학 씨는 한국의 소설가로 등단한 탈북자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소망이 딴 게 없었죠. 그러나 북에서의 그 하늘 풀자. 글쎄 남쪽에 갈 때도 남쪽은 자유세상이니까 멋있게 좀 마음대로 글 좀 써보자.
고난의 행군 시절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 압록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어머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와야 했던 도명학 씨.
그때부터 얼마나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그놈 세상이 마음에 들었겠냐? 하도 가족 때문에 억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강을 건너고 싶었던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 명이 같이 앉아 술 마시면서 막 북한 정권을 막 욕을 해댔어요. 김정일도 막 욕하고.
속 끓는 마음을 글로 풀어냈던 도명학 씨는 술자리에서 아는 사람에게 그 글을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 비밀 정보원이었던 그 사람이 도명학 씨를 보위부에 고발했던 겁니다.
아,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도 사진 작가단 말이죠. 그래서 보위부 감옥에 2006년에 나왔거든요. 너무 오래 있었어요. 사실 살아나오기 용하다고 적발하고.
아내와 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을 책망하며 지내던 어느 날 중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그만 전파 감시원에게 그 현장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중국 TV를 보는데 이 전파 감독, 전파 감시원이 울타리 뛰어넘어 들어와서 딱 나를 적발한 거예요. 현행으로 딱.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난 2006년 말 한국에 정착한 탈북 소설가 도명학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는 또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딱 늘어서 이게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거 내 이거 돌려 저를 돌리고 한데 이게 지금 왜 나와가지고 뭐죠? 아 그럴 수 없다고 막 우리 애가 밖에서 소란 피우고 딱 들어와서 우리 큰애가 딱 보고 엄마 가고 시장에 가까운 애가 뽀로로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뛰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 광경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그때부터는 그 없는 살림에 우리 와이프가 또 그 단속원한테도 또 엄청 뇌물 주고 계속 보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족에게 늘 분란거리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가시방석이었는데 아내 혼자서 장마당에 나가 번 돈을 자신을 빼내는 데 쓰고 말았다는 것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했습니다.
날 보고 아니 다 죽다가 살아나왔는데 아이씨 며칠 만에 또 난 진짜 이게 진짜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게 야 나도 내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죽거나 없어져야지 내가 이게 착하게 살 인물이 아니다 이게. 야 이게 정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언제고 다시 정치범으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보이 주재원은 매일 집에 찾아와서 있는가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지. 이거라고 어디 사람 살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감옥에 살아나온다 할 때는 결심해. 내 나가서 이제는 겨우 하늘이 살려줘도 정도였지 나가서 또 이러면 하늘이 두 번 다시야 살려주겠냐.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살려줬을 수도 있다. 이번만 무슨 걸리면 넌 정말 대책 없는 녀석이다. 그냥 죽어라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나가서 제도에 대한 비난도 하지 말고 뭐 칭찬이 안 나가면 입국 다물고 그다음 뭐 이제는 이 정도 되니까 글도 다 썼지 내 글을 누가 봐주겠어요.
정치범 딱지가 붙어버린 도명학 씨는 사실 오래전부터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확률 90% 이상입니다. 어느 날 데려갈 수 있는, 뭐 사실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힌트를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멍청해 보인다고, 멍청하다고 욕까지 막 퍼붓더라고. 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고난의 행군 시절 이미 압록강을 건너려다 돌아온 적이 있었고 그 후로도 계속 강 넘어 중국 쪽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도명학 씨의 행동은 가족들의 불안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소리 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이 미국 방송들도 저 자유아시아 방송, 그다음에 뭐 미국의 소리 방송, 희망의 메아리 방송이란 게 그 민간에서 보내는 방송이, 해외 동포들이 보내는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북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도명학 씨는 그 오래전부터 바깥 세상 소식 들려주는 라디오 듣기에 재미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게 그 물론 김일성, 김정일을 비난하는 뭐 이런 말도 그때는 뭐 엄청나게 그 퍼부었지만은 그런 말은 그냥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거부감이 생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재밌고 우리가 감히 말 못하는 거 어떤 측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죠.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속은 시원해졌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었던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 최근에는 북에서는 충성심을 강요하더니 아, 뭐, 요즘은 또 충성과 효성이란 말을 해가지고 충성심에 효성까지 바치라고 한다. 정말 너무 염치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염치없지 않냐 하는 이게 아니 수령님을 너무 염치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말이 맞고 아니 좀 염치없긴 염치없단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하고 이런 비난 그런 측면을 대리만족 이렇게 하면서도 깨닫는 측면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논평들이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논설, 논평, 그 다음에 시사 이런 것들 이게 뭐를 이렇게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장마당에 나가 무엇이라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에도 남자인 도명학 씨는 딱히 할 수 있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청소나 하고 책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도명학 씨.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듣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안 들리는데 밤에는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잘 들려요. 밤 12시 지나면 하얗 새벽 한 5시까지는 창창하게 들리죠. 그래서 새벽 한 5시, 딱 5시 되면 조선중앙방송이 이렇게 개방을 하거든요. 그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쓱쓱 잡으면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그 다음부터 날이 밝으면서 잘 안 들리는데. 어떤 경우는 낮 10시에도 들어올 때 있더라고요. 특별히 세력이 센 날이 있는가 봐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방송들 많이 들었죠. 그 남북회담 이런 거 할 때면 특별히 더 들른단 말이죠.
남북 간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라디오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판문점에서 남북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다. 딱 돌아서서는 양쪽을 비난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고 논평을 하잖아요. 딱 들어보면 한때 보니까 제목도 어때 그렇게 똑같더라고요. 북한 방송이 딱 보니까 끝난 다음에 뭐 회담이 어떻게 돼서 결렬 위기를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사 또 프로그램 북한에서 나온 제목이 누가 진정으로 대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이렇게 하고 오늘 회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남쪽에서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조성하고 뭐지. 남쪽 방송 딱 틀면 남쪽 것도 누가 진정으로 대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이렇게 나온다. 양쪽 다 들어보면 남쪽 말이 맞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분명 하나일 텐데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도를 하는 북한 방송과 남한 방송 중에 어느 쪽이 맞는 것일지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북쪽에서는 안 말하는 것들인데 남쪽은 다 얘기합니다. 그 여기 들리고 요것만 가지고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는 복선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왜냐하면 남쪽 것만 항상 이게 저 남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남쪽에서 모략방송 딱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다 돼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심 가지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 도명학 씨의 라디오 방송 듣기는 한층 차원이 높아졌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북조선도 남조선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내오는 방송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쪽 방송보다는 미국 방송을 좀 더 신뢰하게 되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주적으로 보지만은 사상적으로는 이 한국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더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 것이 조금 그래도 더 이렇게 들어보겠어요. 그 다음 일본이 또 상대적으로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방송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의 한국어 방송이 그 도쿄에서 이렇게 나오고,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은, 그것도 듣고,
모두가 잠든 시각에 집안 한 구석에서 이불을 덮어 쓰고 있었던 제한된 공간이지만 도명학 씨의 머리와 마음은 항상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꼴딱 세죠. 그걸 하자면 그럼 이게 이렇게 듣고, 아, 미국이라는 거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맞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선사해 공산국가 쪽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베이징 조선의 방송을 들른단 말이죠. 그것도 듣고, 그다음 모스크바 방송을 또 들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 다섯 여섯 개를 체크해 들으면서 이거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마음속. 그래서 방송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상대적으로 좀 적대 관계 있는 그런 나라 방송일수록 설득력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듣고 보니까. 아하, 이렇구나.
한국, 남조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조선 작가 동맹 소속으로 남쪽의 책을 본 적은 있었지만 그조차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아름아름으로 남쪽의 책을 구해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남쪽 책을 얻어볼 수 없을까? 남쪽 책은 끝내 못 얻어봤고, 북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통일전선부에서 이제 거짓말로 남조선 작가인 척하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중국 연변 조선족 있잖아요. 연변 조선족 자체도 책들은 좀 봤어요. 그것도 북한에 비하면 아주 인간적인 책들인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객관적이고.
바깥 세상의 작가들은 도명학 씨의 조국 북한을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낙원 북조선도 아니었고 김일성 부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그렇게까지 큰 영웅도 아니고, 중국 책 보면 그래서 일개 그저 바치산의 간부였을 정도. 뭐 중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렇게 김일성을 깎을 필요 없는데. 아, 그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쓴 거 봐서는 우리하고 원수도 아닌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 가깝지 않을까. 또 그때 당시 상황을 쭉 상상하면, 그래, 그게 중국 땅인데, 그때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했겠지. 무슨 조선에서 넘어간 김일성이 온 동북혁명을 다 한 것처럼,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리고, 북한을 오가는 중국 조선족들이 전해주는 변하고 있는 북한 밖 세상 소식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중국 조선족들이 북한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방송에 들은 것도 확인도 해보고, 자기 친척이, 자기 형이나 동생은 또 뭐 한국에 가서 돈 벌어 와서 벽돌집 지고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 문화대 혁명에 대한 학습도 많이 했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작가 도명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